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풍부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지난 3일 또 평안하셨습니까?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일어나는 아주 요란한 날씨를 보이는 요즘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분명히 다른 삶의 양식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저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행동과 삶으로 주님의 사람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또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규정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아가길 보다 하나님 백성만이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양식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정착하지도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확정적 약속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는 거기서 이렇게 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할 때에도 세상과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남성에게 저항할 힘도 없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저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시기였기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마냥 축복만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아내를 얻거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결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 결혼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에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음행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남편은 아내를 내쫓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남편들의 무분별한 이혼 횡포를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남편의 주관적 해석과 느낌에 따라 아내의 수치를 정의 내리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담아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어느 이유가 맞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혼에 관련하여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여기 계신 교우님들, 사랑하기에도 바쁜 가정이 이혼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쉽게 아내를 버리고 새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적 허용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이혼을 하거라,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은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아내를 내치지 말고 내쳐야 할 때조차도 다시 한번 숙고의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또 아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독특한 사례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낸 아내가 두 번째 남편과 어떠한 이유로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증하다라고 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급으로 다루겠다라는 뜻입니다. 떠나보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일단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버린 후에 생각해보니 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합을 할까? 이 재결합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뜻이 됩니다. 즉, 처음부터 이혼이 재결합을 예상하고 진행했던 어떤 면에서 경솔한 결정으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재결합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함부로 깨뜨리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에 관심을 쏟으며 살 것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신혼부부에게도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입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신혼부부일 때 가장 행복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남자에게 결혼 휴직을 주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갓 결혼한 남자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여자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면 물론이요. 또 후손도 끊겨지기에 큰 국가적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병력 확보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1년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의 희락과 복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이 긴장의 긴장감, 전쟁의 이 긴장감 속에서 이 결혼 휴직을 받았다. 그 가정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서로 미워하면서 어떻게든 이혼할 사유를 찾아서 내치려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최선의 시간을 서로가 아껴서 사랑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데 시간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인생을 이 부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모형입니다. 우리 가정 앞에 어떠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만큼은 평안하고 또 포근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의 복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사랑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를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1절에서 5절까지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규례였다면 6절부터는 이웃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규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곡물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주식이었던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둥근 맷돌이 아니라 밑에 움푹 패인 돌 위에 이렇게 홍두깨처럼 생긴 맷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맷돌과 그 윗짝은 둘이 쌍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가치를 낼 수 있는데, 이 맷돌과 그 윗짝은 한 가정 혹은 그 한 사람에게 목숨이 달린 생활 필수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맷돌이 전당 잡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생존권을 포기해야 될 만큼 아주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의 절박함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일을 멈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인신매매를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신매매는 사람을 하나의 재화나 그리고 도구로 삼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갈아넣어서 나의 육신을 살찌우게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또 사람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죄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 이웃을 도구로 삼기보다 주님을 위해 나를 도구로 드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맷돌을 저당 잡는 일, 그리고 이웃을 종으로 삼는 일, 이러한 일들은 성도인 우리들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관용과 배려를 베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시 잠깐은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에게 관용과 배려를 베푸시는 저와 우리 교우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이어져다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문맥상 다소 좀 뜬금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는 레위기 13장 14장과 또 미리암의 나병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제의적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나병의 이 발병과 회복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 환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져야 한다고 레위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죄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의 교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마음을 모아라, 이렇게 교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이 민수기 12장에 와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발병되는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도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며 모세의 권위에 주장하는, 도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도전으로 보지 않으시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에 대한 징계로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불순종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녀를 진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나아가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암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일주일 뒤에 그녀의 나병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나병이 걸린 미리암을 버리고 홀로 전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스라엘 진영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회개와 또 용서받음을 위해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일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맞아주는 일, 그것이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감당해야 할 구원 공동체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꼭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에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6절에 이어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전당포를 활용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노트북 혹은 비싼 명품을 전당포에 맡기면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장면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전당포 주인은 인터뷰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법정 최고 이자를 매김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는 이유를 그만큼 청년들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업황이 잘 되는 것을 마냥 기뻐하지만 않는 것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이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당물을 맡겼습니다. 경제력이 뛰어난 자들은 노련한 금융기술로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갔겠지만 딱히 노동력위에 외에는 자본이 없었던 경제적 약자들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구조에 꼼짝없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만약 약자를 위한 그 보호를 위한 제도나 장치가 없다면 자본을 가진 자는 더 부해지고 또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욱더 가속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선을 이렇게 구워주십니다. 그 금지의 선이 무엇입니까? 채권자는 절대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전당물을 가져오기 전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그의 생활 반경을 보호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채권자가 마음대로 전당물을 선택할 수 있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력적인 전당물 착취를 채권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당물이 겉오시면 반드시 해질녘에 채무자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중동의 날씨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가난한 자들은 이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인생의 최후의 보루이자 또 필수 생존 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겉옷까지 전당 잡힐 정도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채권 보전을 위해 겉옷을 이렇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채권 보전보다 채무자의 생존과 안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 따뜻하게 잠을 잔 채권자가 다음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빚을 이렇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사회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잘 지키면서 자본을 도구 삼아 이웃과 형제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 많은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과 형제의 고혈을 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급기야 그 물질 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선을 분명하게 그으십니다. 세상 나라처럼 약육 강식의 야만적인 사회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다르게 행동하거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왔지만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약자에게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앞절이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규례라면 14절과 15절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곤궁하고 비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품꾼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겉으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은근히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천하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마음을 다해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품꾼의 삭슬 당일에 주고 해질 후에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품꾼의 삭슬에 누구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까? 그 품꾼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악합니다.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품꾼에게 줘야 할 그 삭시 좀 푼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의 고충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품삭슬 푼돈으로 여기며 이렇게 시간과 형식을 지켜서 잘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꾼의 입장에서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마셔야 할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린 거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품꾼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그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생존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항상 염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러한 약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죽게 대하듯 그러한 약자들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6절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당시에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연좌죄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무자비한 피해 보복이 일상처럼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언제나 이 욕망의 선을 넘습니다. 하나를 손해보면 하나만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두 배, 세 배, 열 배를 받아내려 하는 게 인간입니다. 분명히 눈을 다치면 눈만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이까지 뽑으려고 하고 다리를 다치면 손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이러한 보복은 계속해서 보복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멸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을 또다시 그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만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던 이방 나라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수의 눈이 멀기보다 이성을 깨우치고 또 최소한의 형벌로 집행되어지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가장 빈곤할 수밖에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챙기십니다. 재판을 감당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과도하게 또 억울하게 소송의 부담을 지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의 마지막 생존 자산인 이 옷을 또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수확물을 다 가져가지 말고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수로 남긴 것을 주라. 이것이 아닙니다. 남아도는 것을 억지로 주라. 그것도 아닙니다. 덜 가져가면 그만큼 손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고서라도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약자를 배려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와 또 정책이 이렇게 잘 발전해서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객과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사랑과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들의 위치는 사회 극빈층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또 아무도 이들의 권익을 헤아려 주지 않으려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주목하시고 또 그들의 평안을 위해 마음 쓰시는 나라, 그것이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곳에 나도 관심 있어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한두 사람의 맨파워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누구 하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며 앞다투어 품으려고 하는 그러한 복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눈은 그런 점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또 맨파워에 의지하여 가진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교회는 혹시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수입의 50%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려보낸다고 정관에 규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깁시다 이렇게 구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관으로 이것을 못 박아서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쫙 밀어내시고 신비한 빛을 내려앉으시며 수많은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며 서서히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만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법은 아니십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 내용처럼 성도인 우리는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닌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복을 내 손 안에 꽉 쥐고 있으면 이 복이 아무 쓸모 없어지지만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복이 계속 유통되면서 확장되어지고 성장합니다. 복을 유통하면 그 복의 총량이 항상 고정되어져야 하는데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의 말씀처럼 복을 유통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분명히 손에 쥐던 것을 놓았는데 내 손에 더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에 의해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지고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형이자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저와 우리 교우님들, 100주년 기념교회와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100주년 기념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8절과 더불어서 22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오신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빚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두고 이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정말 울면서 간청을 하는데 이를 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임금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임금이 베푼 은혜 역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우리 교우님들,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웃의 고혈을 착취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며 살 수 있느냐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불법과 반칙을 저지르며 물질을 계속 안으로 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이웃을 나의 도구로 삼기보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귀한 결단, 이 위대한 여정으로 우리 교우님들을 초대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만이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일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놀랍게 일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늘의 풍성한 복을 세상 속으로 유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